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한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통하여서 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세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감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버려두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광범위하게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어감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항상 현세의 것을 중요시하고 누리기를 더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이 주는 풍요로움과 그 즐거움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낙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즉 이 선악과가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다는, 현재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보다 그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마음 가운데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밀농사가 풍족하고 또 소와 양을 키우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이 주는 것들, 그 풍성한 소산물들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미끼를 던지고 그래서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그 마음의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이 주는 그 삶의 매력을 우리가 이기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좋은 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세상의 즐거움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항상 자신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헤아려서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시고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마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짓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굳이 외면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대면하기 싫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현재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진리를 무시하고 왜곡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의 현재의 삶이 지속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재 물질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은 금방 끝나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엄중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기 싫어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면하고 살았던 삶의 현실은 자신들의 믿음과는 너무 반대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가증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양심에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악한 마음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고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압류당하고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을 은밀히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집회를 가지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사회 속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비방과 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한 유혹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받고 박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313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이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30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한순간도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당하기 쉬운 현실적인 이 타협하고자 하는 불신앙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 속에서 편안히 살고 싶은 유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교훈을 주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박해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견디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교훈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좀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성도들과 분리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그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다른 원리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성경적인 기독교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를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대면하면서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원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은 그냥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은 가르침입니다. 즉, 그는 그 시대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많은 것을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현실 타협적인, 아, 우리 삶의 형편이 다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타협적인 견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우며 왕을 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황제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황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황제가 죽고 다른 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는 그런 황제가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왕이나 총독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환들에게 대해서 교훈합니까? 종업원들의 복지를 고려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민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종이나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농노들이나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게으르게 일함으로써 주인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3장에 가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여성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고대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서 그런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그 시대 고대 세계의 남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정에서 행사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지하게 폭력적으로 자기 아내들을 대하거나 그 아내들을 참 아내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노동하는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남성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 앞뒤의 단어들을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종들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지주들도 있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들 가운데는 당연히 그 신분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로를 무시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들은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건전하고 올바르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모범이 될 때에 고난의 현실을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목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나라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직장에서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가정에서 훌륭한 아내와 남편으로, 또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로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그리고 조화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윤리를 사도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사도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이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가져야 할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는 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9절에 가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이 영적인 관계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가져야 하는 태도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미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들은 욕을 당하였습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을 비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이교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개인적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직장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 보고 관계하면서 그냥 자기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선택의 여지가 너무 적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그 삶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 계속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현실 타협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우리 자신에게 교훈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조금도 경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갔어도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거기에서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그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 누구라도 선한 이웃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기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변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그 모든 영적인 미덕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이 훈련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할 줄 알고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에게 해주는 친절함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선을 행할 때 박해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점점 더해가는 세상의 불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불의한 대적을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신앙과 불의가 더해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실천할 때에 그들을 향한 박해와 대적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들이 악행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국의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회가 너무나 우상 숭배적이고 타락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비추게 된다면 그들이 빛을 비추는 만큼 자신의 삶의 주위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보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의하고 악한 마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선한 행실을 보았을 때에 악을 멈추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에서 굳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편견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의 분위기가 황제 숭배와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우상들이 그들의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그리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는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볼 때에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사람들은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정적이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선량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한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소가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다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은 자신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황제에게 질의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황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해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산다고 생각되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자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행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3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와 교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거룩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그만 일에도 자꾸 다투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분내는 말을 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가장 고치기 힘들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를 금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죄가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로 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자꾸 험담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해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불편한 것들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그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면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악행하는 자들의 그 악행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말로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악행하는 그 모든 악행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냥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삶을 평안하고 참으로 보호받게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가정 안에서 정말 그렇게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의 이런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참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요령을 피우지도 않고, 그리고 부정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고, 참 정말 건전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과 삶이 그렇게 보호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간직하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냥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서서 묵묵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비난받는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받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16절에서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을 말해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말세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셔서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견디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었고 사도 베드로가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